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글 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제가 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종은 러시안 블루입니다. 이제 7개월 차를 향해 가는 녀석인데요. 암놈입니다. 키운 지는 이제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시기로 봤을 때는 이 방송에서 데스노트 편을 업로드할 때쯤 어버운 아이네요. 혹시 전 주인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의젓합니다. 전 사실 어린 시절부터 늘 강아지와 함께 했어가지고요. 사실 고양이 키우는 맛을 늘 강아지의 반대급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강아지와는 뭐 워낙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고 또 개체별로 성향이 정말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이걸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가 아니고 양반양이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 강아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과 이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을 꼽아보자면 참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 도도한 동물이다 라는 거죠 특히 제가 키우는 이 녀석은 그렇구요 세 달 거의 한 100일간을 함께 자고 먹고 했지만 아직도 이 녀석은 종종 저를 깨물곤 합니다 마음껏 쓰다듬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럼에도 이 녀석과 친해지는 단계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긴 한다는 거죠. 그런 매력이 확실히 좀 강아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제 눈앞에 이 마이크 앞에 엎드려 있긴 한데요. 우습게도 이 고양이의 뒷발 아래에 제가 오늘 다룰 이 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출판된 지 20년이 지난 책인데 지난 6월에 새로 합본판이 나왔습니다. 이 합본판은 미국에서 2010년도에 나왔었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구입했을 때 1권 2권 합쳐서 8,000원인가 9,000원에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8,000원을 주고 이 합본판을 다시 구매했네요. 종이지라고 하드커버 그리고 약간 커진 판형 이외에는 그다지 바뀐 게 없습니다. 번역도 똑같고요. 제가 기대한 건 뭐 출간 20주년, 30주년 뭐 이런 걸 맞은 작가의 인터뷰라든가 하는 걸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건 전혀 없고 심지어 전 예전판의 그 투박한 글씨체가 오히려 더 좋았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돈 생각이 그다지 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방송은 본격적인 평론 방송이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읽게 만들려는 방송이죠. 그래서 이만하의 18,000원이란 가격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마찬가지로 이만하를 읽고 돈 생각하고 후회하실 확률이 한없이 0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 초반부터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연휴가 내일은 다 쉬겠고 화요일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서점들이 영업을 하겠네요. 들르셔서 사서 읽으십시오. 만화책 읽어준 남자 제17회 두 말할 필요 없는 걸작 아트 슈피겔만의 G입니다. 자, 두 말할 것 없는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편합니다. 제 기준에는 6회 방송 러프라는 작품이 그랬고요. 그 이론은 이건 약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방송이 그렇습니다. 제 방송은 본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걸로 유명한데 이번 작품은 퓰리처상 수상작이라는 거대한 타이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든든합니다. 간단하게 이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 이벤트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일단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한 유대인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부자가 작품의 주인공이죠. 아들은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이기도 한 아트 슈피겔만, 아티입니다. 아티는 평소에도 아버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 아버지가 바로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그리고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블라덱 슈피겔만입니다. 아티는 아버지의 수용소 생존기를 만화로 그리겠다고 하며 아버지의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되는데요. 과거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유태인이 겪은 참상과 생존기, 그리고 현재 미국 네고파크에서 아티와 블라덱이 겪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두 부자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교차하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G인 이유는 원제는 독일어로 G를 뜻하는 MAUS, 발음은 영어와 같습니다. 마우스인데 이 작품에선 등장인물들은 모두 동물로 의인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태인들이 G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만화에서는 국적으로 사람들이 동물로 분류됩니다. 유대인은 쥐로 등장하고, 독일인은 고양이, 폴란드인은 돼지, 미국인은 개, 영국인은 물고기, 프랑스인은 개구리, 그리고 스웨덴인 사람은 술록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만화의 가장 중요한 동물 구조는 어쨌든 고양이와 쥐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나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일인이 고양이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최초의 시도는 71년도 즈음부터 작가의 머릿속에서 구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동물세계란 어떤 그 전위적인 만화책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이 작가 아트 슈피겔만이 받게 되는데요. 이 만화의 참가 조건이 모든 등장인물을 동물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72년도에 최초의 G 만화가 3쪽 분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독일인과 유태인, 이 고양이와 쥐의 구도가 정해졌고요. 이후로 약 8년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서 86년도에 G1권이 미국에 출판되게 되죠. 2권이 나오기까지 다시 6년이 지나서 91년도에 2권이 출판됩니다. 연재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텀이 참 귀여웠고 무지막지했군요. 사실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이 쥐와 고양이의 대결 구도는 사실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톰과 제리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이 나온 8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흥미로운 곁다리 이야기 잠깐 하자면,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 꼭 나오는 민족영화 나홍규 감독의 아리랑이라는 영화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수탈에 신음하는 어떤 우리 민중의 모습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뜨는 영화의 부제라고 할까요? 그 부제가 바로 개와 고양이였습니다. 일제는 지독하고 집요한 개, 그리고 당하기만 하는 고양이가 바로 이 가련한 조선 민중의 모습이었다는 건데, 똑같이 제국주의의 침략, 이 일본과 독일의 침략에 고통받은 두 민족을 상반된 이미지로 예술작품 속에서 표현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네요. 자, 굉장히 곁다리 얘기였지만 어쨌든 본인이 만화책을 펼치면 호흡곤란이 오거나 간지를 일으키는 증상이 없다면 필히 보셔야 할 만화이기 때문에 이 만화의 포인트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르포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가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그려내는 이 1940년대의 폴란드의 풍경, 그리고 유태인들이 겪은 여러가지 일들은 아버지가 보고 경험한 이상 어지간하면 다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지게 만들고요. 아버지가 기억하는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물론 아들이 어떤 뭐 대화라든가 소리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창작하고 각색했겠지만 독자들이 보았을 때 이건 거의 95%는 논픽션이다 라고 믿게끔 만듭니다. 자, 이렇게 믿게 만드는 요일은 일단 시시콜콜한 사실관계의 디테일, 이런 기록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이 작가인 아들 녀석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전혀 미화시켜서 그리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만화의 첫 번째 장인 호남자편 이 에피소드는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만나기 전에 이 루시아란 여성과 3, 4년간 교제하고 그녀와 이별한 내용.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유한 집안의 딸인 어머니와 만나게 되면서 이 루시아란 여자를 비참하게 차버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화 하나를 인용해드리죠. 이 루시아란 여자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 야코네요. 아버지 블라덱 왈, 이건 지문입니다. 그 여자 가족은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돈이 없었어. 지참금도 없었지. 자,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이 없어서 이 루시아란 여자를 버린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작가에게 이 에피소드는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 만화로 다루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만 뻔뻔스럽게 그 대화까지 실어놓았죠. 이 작품은 작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온 만화라서 아마 항의도 못하셨을 거예요.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버지와의 어떤 인터뷰 중에 잡담, 식탁에 있는 약통을 떨어뜨린다든가, 카페트 위에 담배째를 떨고서 잔소리를 듣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내용들까지 그대로 실어놓아서 참 이것들이 창작이라면 너무 뜬금없겠다 싶은 요소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이 아버지와 아들이란 두 캐릭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듭니다. 참고로 이 부자의 대화에서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재혼한 부인의 욕을 하고 아들은 이제 제발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식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때문에 이 작품의 주인공 블라덱 슈피겔만, 즉 아버지는 정말 괴팍하기 짝이 없는 유태인으로 묘사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포장까지 뜯고 이미 몇 숟갈 먹은 시리얼을 아깝다고 다시 포장해서 매장에 반품한다거나 며느리가 건드리는 모든 물건을 다시 제 위치에 제 모습으로 다시 놓는다거나 아들에겐 말도 없이 아들의 옷을 멋대로 버리고 자신의 옷을 준다거나 길에 버려져 있는 전선 조각을 주어서 야 이거 뭔가를 묶을 때 좋겠다 라면서 챙긴다거나 하는 이 현실 시점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이 이것이 끔찍한 이 아우슈비츠의 후유증인가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본래의 모습인 건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작가와 주위 사람들은 아버지는 원래 좀 그랬다 하는 시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 작품 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이 블라덱 슈피겔만을 피곤해하고 못 견뎌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일대기를 그린 만화나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치고 이 아버지 블라덱 슈피겔만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미가 현저히 부족한 참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주인공치고 좀 너무합니다. 쉰들러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쟁 중에 자신이 죽인 포로의 시체를 보면서 어쨌든 뭔가 하긴 했군이라고 중얼거린다거나 결혼 전에 어머니의 벽장을 멋대로 뒤져서 살림솜씨를 엿보고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 몰래 조사를 한다거나 전쟁이 끝나서 모든 것이 파괴된 독일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거 쌤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던가 이런 일화들이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면서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작가조차도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한 부분을 인용해드리죠. 아버지의 새부인인 말라가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유태인이신데요. 우리 친구들 전부가 수용소를 겪었지만 누구도 그 사람 같진 않아. 아들이 말합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에 대해 쓰고 있는 이 책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늙은 구두쇠 유태인으로 인종차별주의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 아들 작가의 염려는 맞아떨어졌죠. 자, 덕분에 이 만화를 두 번째 들춰보게 되면 사실은 아버지의 회상, 아우슈비츠에 대한 기억 못지않게 현재의 아버지와 아들, 이 작가의 모습이 이 만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라든가 뭐 서양의 부자관계란 것이 우리 동아시아권의 그것과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 부자관계 차라리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심한 염증을 느낍니다. 온갖 쓸데없는 잡동사진 다 복원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재료가 될 어머니의 일기를 불태워버린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끝내 이 살인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면서 악을 쓰게 되죠. 때문에 일견 이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을 담아놓을 것 같은 이 만화 쥐의 이 현재 파트는 사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이 아픔의 역사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과거 파트와 더불어서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의 연출상의 특징은 좀처럼 훅 하고 격정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끔찍하고 어떤 도덕적인 논리도 작동하지 않는 이 전쟁과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시종일관 담담한 어투로 그 일들을 회상하죠. 그에 발맞추어서 작가의 연출 역시 어느 한 군데에서도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쫀쫀하게 나는 컵 분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작가 그 자신은 좀처럼 감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독자를 몰입시키는 힘이 대단한 만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들 대부분의 죽음은 직접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고 단지 흘러가는 대사 한 줄로 서술되죠.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작가가 호들갑 떨지 않고 단지 담담하게 읊조리듯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려간다는 것. 올해 초에 제가 대학로에서 갯벌엄마 담담이란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고향이 황폐화되고 도시화되고 이 가족이 단절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40분짜리 연극이었는데 꽤나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쥐도 그렇고 이런 연출은 좀 몇몇 한국 상업 영화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우와 감독이 울어라 관객! 이라고 내지르는 순간 관객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됩니다. 최근에 좋은 영화를 분류하는 좀 간편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수요는 꾸준하게 있지만 더 이상 한국 영화에서 심파적인 시도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영화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이 아버지의 생존기 그 자체의 어떤 만화적인 재미인데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를 방불케 합니다. 어떤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 아버지는 끝없이 돈을 모으고 온갖 사업적인 수완을 다 부리죠. 수용소 안에서도 보급품을 모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따로 구입할 정도니까요. 이런 집요한 어떤 생에 대한 갈구가 종종 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때로는 가슴을 울리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 만화가 왜 걸작인지에 대한 설명만 쏙 빼놓고 곁다리 이야기만 쭉 늘어나 봤습니다. 이 만화가 왜 걸작인지는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이 21세기 유태인의 모습은 사실 이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모습에 가깝죠. 최근 가자지구 폭격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이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대테러 정책들은 종종 현대인이 정서와는 너무도 부합하지 않는 잔혹한 모습을 띄곤 합니다. 그것까진 아니지만 제가 이 만화에서 가장 주목한 장면은 사실 조금 엉뚱한 장면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아버지가 이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흑인을 차에 태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흑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는 그 흑인이 물건을 훔치나 안 훔치나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깜둥이란 모욕적인 표현도 함께 곁들여지죠. 인종차별의 가장 큰 희생자가 이처럼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가 된 아이러니함. 대체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96년도에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헌혈한 피가 전량 폐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는군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인간은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인류의 저주받은 숙명일지, 그렇지 않다면 풀어야 할 숙제일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책 읽어준 남자 17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